예, 오늘 지금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주요하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은 왜 이 땅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믿는 나는 누구인가? 또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다 보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요약해서 가르칠 때 세 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지냄, 부활, 이렇게 세 가지가 복음의 근본 내용인데, 이 세 가지 복음의 사실이 발생하려면 무엇을 전제로 해야겠습니까? 몸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태초부터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셔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율법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죽으실 수도 있고 또 부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육체가 있어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복음의 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선 태어나셔야 했는데, 어떻게 오셔야 했냐면 바로 18절에 기록대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경로, 즉 오직 그 길로만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 그 상황에 대해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내용은 18절 말씀처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한 패밀리가 그릇으로 이미 준비되어 아기를 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도 하지 않고 홀로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그런 처녀로 있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계시의 역사 속에서 미리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이 후손으로 와야 하는데, 마리아가 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호적을 다윗의 후손으로 올릴 수도 없고, 마리아의 또 아이는 누구인가, 누구의 아이인가, 이렇게 소문이 돌면 또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혹 소문이 잘못 나면 마리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여 마리아의 남편 될 사람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예수님을 잉태할 그릇인 마리아와 그 가정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약혼한 상태, 그것은 오늘날 결혼 등록을 한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이미 된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어 말씀하실 때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22장을 저희가 찾아봐도 마찬가지로 약혼한 상태는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서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약혼한 다음에 다른 남자와 혹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딱 가늠한 것으로 간주하여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라는 말은 결혼한 상태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좀 다른 점이라면 다만 요셉은 가난하여 아직 마리아를 데리고 올 처지가 못되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고 함께 동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혼과 약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가난한 상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쓰시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은 해서 한 부부, 한 가정이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아직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지 못한 때 둘이 동침을 하기 전에 그 시점을 쓰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부터 그 전 하나님 나라의 약속대로 땅에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고 하늘에서는 즉 하늘로부터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아담의 원죄와는 상관없이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 이 중요한 계시의 말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요셉이 비록 마리아가 임신을 하여 조금 커진 그런 배는 눈으로 보았겠지만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보았겠지만 그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대로부터 몇천 년 후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뭘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을 당한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더 말할 나위 없이 대단히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이 계시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아내 마리아의 뱃속 아이가 그냥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아드님,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가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자기하고 친한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말했죠. 그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즉 마리아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마리아도 또 요셉도 엘리사벳도 이 계시의 말씀을 즉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그 뱃속 아이가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이렇게 중요한 말인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이 가르치는 것은 잉태된 자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즉 로고스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성자께서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법칙, 즉 일반적인 자선 번식의 법칙을 쓰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그대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그 일반 법칙, 즉 자손 번식의 법칙을 쓴다면 그것은 죄로 타락한 아담의 원죄 가운데 그냥 소속되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사람을 낳고 즉 사람과 사람이 합하여 사람을 낳는 이 법칙 밑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사망에 속해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태초부터 계신 성자 예수님이 입을 육체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피와 살을 쓰셔서 예수님의 입을 육체, 곧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수면 위를 덮으시면서 운영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땅의 흙을 도구로 쓰셔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그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비참하게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떨어졌는데 이제 다시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덮으시고 땅의 흙 대신 마리아의 피와 살을 쓰셔서 새로운 인간, 둘째 아담, 또 다른 말로는 마지막 아담을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신성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또 새롭게 입으신 육체로 인해서 무엇이 더 추가되셨습니까? 무엇을 더 취하셨습니까? 인성을 더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인자 이런 말을 많이 하셨죠. 그것은 자신이 사람의 아들, 사람이신 것을 강조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신성도 함께 수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중간쯤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성을 드러내신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계시로서 베푸신 다음 바로 몇 시간 뒤에 또다시 예수님은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거기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은 많은 무리를 떠나보내신 다음 홀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뒤따라 가려고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이미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바다 가운데까지 이미 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습니까? 그냥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서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또 다른 본성, 즉 신성이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 거룩한 신성이 예수님이 지금 몸을 입으셨다고 해서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인성을 통과해서 발휘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은 아닌데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번쩍 들어 올리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을 밟고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물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럼 이런 신성은 예수님의 그 30여 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터득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 전부터 이미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실 때도 신성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아니 썩 전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신성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신 예수님은 잉태되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아기로 잉태되신 다음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자 즉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예배하며 이르시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즉 신의 본성 신성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그들 앞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이나마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한마디로 신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단 말이 가르치는 것은 그 잉태되신 예수님의 몸과 영혼, 즉 예수님께서 새롭게 취하신 그 인성에는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두 번째로 가르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노선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아담의 원죄 가운데 참여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볼 때 아담 안에서 보는 거고 아담에게 소속된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지 별달리 보신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처럼 몸과 영혼이 몸과 마음, 영혼 모두 고루고루 부패한 즉 우리가 배운 대로 전적으로 부패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이 믿음이 있는 마리아의 살과 피를 도구로 쓰실 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죄 없이 깨끗한 어린 양을 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보실 때는 예수님을 그냥 아담 안에 있는 보통 사람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아담과 같은 인간 본질의 재료를 쓰셔서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게 하셨지만 결코 아담의 노선에서 나신 분이 아니시고 성령님의 창조 사역으로 나셨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죄의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완벽한 어린 양을 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 죄가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이렇게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인격, 즉 로고스의 인격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도 계셨고 대표적으로 다윗 왕 때도 계셨고 또 더 대표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그 더 전으로 올라가서 태초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셨는데 그렇게 교제할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인격자이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할 때는 여기에 우리가 신격 혹은 인격이라는 말을 써서 로고스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인격이 다시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는 다른 인격을 더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고스의 인격 그대로 가지고 오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보통 인간은 아빠 엄마를 통해 태어날 때 아무리 유별나게 태어난들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제2위 되신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셨죠. 그때 벌써 가지고 계신 로고스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우리는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인격에 있어서는 이미 로고스가 인격자이신 까닭에 로고스의 인격 그대로 가지고 또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마리아의 살과 피를 쓰셔서 태어나신 거로 100%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인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 대체로 이런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꿈의 계시를 받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본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직접 그 거룩한 일을 직면한 의로운 요셉은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은 보시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계시를 들은 후 제일 먼저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요셉에게 가서 말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와 또 가까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그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서 자기한테 벌어진 이 모든 계시의 말씀과 함께 이 일을 말하고 그 엘리사벳의 집에 석 달쯤 있다가 다시 요셉에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다시 만나보니까 과연 석 달 전에 마리아에게서 들은 바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확연하게 나타났죠. 그렇게 나타나니까 확실히 마리아가 받은 계시의 말씀대로 현저하게 이렇게 드러났구나. 그것을 보고 요셉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 부분을 볼 때 인간 부부의 그런 보통 심리를 생각하고 아마 요셉이 마리아를 불결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 또 요셉이 참으로 심한 분노를 토할 그런 판이지만 요셉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또 쉽게 이해하면 착하기 때문에 크게 드러내고 이혼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리아를 좀 봐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도 하고 또 추석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도 사람이니까 요셉의 머릿속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보통 부부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 번뜩 스쳐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을 보신 것이 아니고 요셉의 거룩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옛날에 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다가 똥을 싸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힘은 우리에게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쁜 생각이 인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지만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나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막을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의롭게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계시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데서 온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만약 없었다면 혹은 계시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부패한 요셉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그 상황에서 만들어냈을까? 그 나쁜 생각이 요셉을 지배하여 어떤 행동을 하게 했을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굳게 믿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웠단 말입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당면한 일을 잘 처리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엇이 의로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또 그 뱃속 아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가만히 끊는 것인가? 아니면 재판소에 가서 이혼수속을 하는 것인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로서 가르치는 것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셉의 믿음과 지혜와 생각의 그 한도 내에서 아무래도 가만히 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감히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남편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한단 말인가? 이 거룩한 일에 내가 감히 끼어들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무엇을 놓쳤는가?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하나로 보고 부부 각각의 은사와 상황과 처지를 쓰시되 한 가정으로 하나의 거룩한 목적으로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미처 요셉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다윗의 후손인 것을 잊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다른 계통으로 나시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요셉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마리아만 그릇으로 쓰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거룩한 일에, 이 신령한 일에 그저 조용히 물러나고자 했습니다. 20절 보시면 이런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이 시점에 현몽하여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던 이 방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결정을 지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 내 아내이니까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고 태어날 아이는 요셉 내 아들이니까 이름을 예수라 지어주고 따라서 요셉은 아비로서 부양도 하고 보호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 너도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쓰임을 받아야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현재 당면한 일에 하나님이 잘 쓰시도록 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약속대로 다윗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22, 23절 보시겠는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해나왔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하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하여 그 계시의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이제 마침내 마리아의 시대까지 흘러왔는데 마침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어 오시는 이 모든 계시 역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하신 그 복음을 계시 역사 속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이 땅으로 오셨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대면할 수 있는 로고스의 인격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여전히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신인으로서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형벌을 단번에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분이 동시에 영원하신 로고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인성에는 우리와 별다른 특별한 능력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잉태의 과정을 겪으셨고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 12살의 기록처럼 키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성장하셨고 또 아프셨고 우셨고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과정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비웃었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을 어떻게 비웃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는데 물을 밟고 걸으신 게 아니라 물 위로 그냥 걸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물 위에 서 계시듯 턱 서 계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분 자신을 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즉 신성을 쓰면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과정으로 태어나셔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비롭고 거룩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무엇인가?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33년을 지내셨는데 그 중에 3년쯤 제자들과 같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그 시점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죠. 그러면 이렇게 가셨으면 이제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까? 더 이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고작 33년 동안만 임마누엘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전부터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고 영원한 방법입니다. 로고스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그냥 함부로 막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살, 두 살, 세 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성, 즉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면서 살아주셨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다 받아서 우리가 받을 벌은 이제 더 이상 없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와 계실 때 전혀 거리낌 없이 온전히 생명과 사랑과 의가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보시듯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듯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존재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실 수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의 약속대로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임마누엘의 현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실, 천국의 현실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에는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는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한 여인의 그 몸 안에 잉태되어 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육신의 몸을 벗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같은 그 육신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죄인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신비를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전도서 11장에서도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신비롭습니다. 정확하게 어째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여도 다 알 수 없는 신비이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차이는 무엇이죠? 내가 이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자들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계시하셔서 알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늘날 계시의 말씀을 쓰셔서 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신비로운 사건을 믿게 하시고 따라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셨든지 아니면 그냥 보통 인간처럼 인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든지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내용, 믿는다는 것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된 그 새 생명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의 제2위 되신 로고스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성령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다. 그분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어 태어난 후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 가운데의 삶을 대신 사시고 또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까지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의와 법을 다 만족시키셨다.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된 교회가 탄생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현재도 육신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이 땅의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중에 천국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산재물로 드려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이끌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맞이하고 계신다. 우리의 거듭난 새 생명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연결된 이 새 생명은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전체가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이런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이 땅 곳곳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